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양국 간 이견 관리와 협력 분야 모색 등을 포함해 다양한 양자와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미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의 이익과 가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이틀간 왕 부장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미 쌍방은 대화 재개뿐 아니라 심도 있고 포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오해와 오판을 방지하고 호혜적 협력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이날 회담에 대해 양측이 건설적 분위기에서 중미 관계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오늘 이틀째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ARM-9M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 관련 무기와 장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지원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과 155, 105mm 포탄 등도 지원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지속적 약속에 대한 또 다른 가시적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역량의 제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2021년 8월 이후 미국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하는 49번째 장비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오늘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중국 공산당 17, 18, 19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 총리였던 리 전 총리가 이날 상하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총리는 최근 상하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어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켜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현지 시각 이날 0시 10분경 6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리커창 동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병 발병으로 불행하게 서거한 데 대해 침통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각국 지도자들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리 전 총리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정부는 리 전 총리가 한국의 가까운 친구로서 한중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리 전 총리가 일본과 중국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1955년생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뒤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3주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날에 이어 가자지구내 하마스 공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들을 공격했다면서 지상군과 전투기, 드론 등이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격은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발사 진지와 지휘 통제소, 조직원들을 겨냥했으며 이스라엘 병력은 부상자 없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왔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과 미사일 타격으로 건물 여러 채가 화염과 먼지에 휩싸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고위 사절단이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인을 포함한 외국인 인질 석방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우리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스라엘과 같은 주요 군사기술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전달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했다는 미국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의 무용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도 해당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한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우리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say that our assessment has not changed, that we have seen the flow of weapon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e believe that those violate UN security.
이어 우리는 그것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여긴다며 아시아 지역의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오늘 발표한 무기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안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며 관련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26일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가 유엔 총회 회의에서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그 결의들에 찬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대북 제재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흥미롭다고 답했습니다.
It's interesting to hear them claim that they are meaningless given that Russia voted for those very resolutions that impose sanctions on.
앞서 안드레이 벨루소프 러시아 군축 대표단 부단장은 23일 유엔 총회 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하면 할수록 실패한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도 우리는 대북 제재가 그 유용성을 완전히 소진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나 중단을 보장하는 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확신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 측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 등을 넘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 출석해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과 같은 주요 군사기술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러시아 외무부 간 소통한 내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이나 여러 가지 무기 기술을 넘겨주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알렸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브리핑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우호와 관계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군사협력 등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하는 미사일 기술이나 무기를 건네기로 했는지 질문했느냐는 하의원의 질문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러시아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거래를 부인하는 북러에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선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하는 러시아 선박의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들어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내용물이 뭔지, 무기라면 어떤 종류인지 등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무기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2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쓰일 군사장비,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걸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가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제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중국에서 600명 규모의 탈북민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서면을 통해 왕 부장에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왕 부장으로부터 아직 반응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국 당국이 탈북민 북송을 재차 진행할 계획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 인사들을 접촉할 때 탈북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은 우리와 시각이 다르다.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왕이 부장하고는 근시일 내 만날 가능성이 있기에 만약 만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26일을 전후에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정종합감사에 나와 최근 배를 타고 한국에 망명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들의 탈북 동기가 배고픔 때문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기순 한 네 분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을 거쳐 한국 측 해역으로 들어와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은 관계당국 조사에서 북한에서 굶주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2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높게 쌓아올린 쌀 포대 더미 사진을 게재하는 등 연일 올해 농사가 풍작을 거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망명한 4명 가운데 3명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3명은 어머니와 딸, 그리고 딸의 이모라고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전임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고 있고 그런 입장이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영국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전달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방부가 26일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최근 보도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 서부 무기고에 도달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의 공식 계정에 게재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 무기고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최근 군사 관련 선적 규모와 속도를 유지한다면 이란, 벨라루스와 함께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로선 러시아가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전체 패키지가 확정된 것 같지는 않다며 최근 러시아 고위급의 방북에서 이 사안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재정적 보상, 기타 경제적 지원, 군사기술 제공, 우주 등 기타 첨단기술 협력이 혼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보도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16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화물의 이동 장면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진항에서는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 20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최소 6대의 열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길이만 약 350m에 이르는데 파란색 방수포가 씌어진 화물을 싣고 있는 듯 열차 전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선로 옆 야적장에서도 파란색 방수포가 씌어진 화물 더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화물이 열차에 실린 것과 색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열차가 화물을 하역 중이거나 반대로 야적장의 화물을 막 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일 뒤인 23일자 위성사진에선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파란색 화물을 실은 열차를 포함해 두 대의 열차가 자취를 감춘 것인데 그 대신 야적장의 화물은 이전보다 양이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 이어 사흘이 더 지난 26일엔 열차의 수가 더 줄어들었으며 야적장의 화물의 양도 이전보다 줄어든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변화가 관측됐다는 건 그만큼 이 일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올해 1월 이 지점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포착된 움직임과 북러 간 무기 거래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우주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양국이 열차를 이용해 실제로 무기나 관련 기술을 주고받고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북러 무기 거래 현장인 라진항에선 또다시 대형 선박의 정박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이 지점에 적재된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BOE는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8월 26일 이후 이곳에 최소 11척, 10월에만 8척의 선박이 드나들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중국이 임차한 것으로 알려진 라진항 내 중국 전용 부두에서 길이 약 100m의 선박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선박까지 합치면 지난 8월 이후 약 두 달간 이 일대를 드나든 선박은 모두 12척으로 늘어납니다. 10월을 기준으로는 9척째입니다. 선박 바로 앞에는 수백 개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6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이어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26일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보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논평할 의미가 없다며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한일 3국이 공동으로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의 전쟁 관련 행위에 대한 정치적 혹은 다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6일 미한일 3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를 반박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혹은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적절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노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연대를 심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후에 대러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한 불법적이며 근거 없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성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미한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근거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림렌군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보도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일축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돼도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충돌을 피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중국의 협력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U.S.-China relations are going to dramatically
세이머 전 조정관은 6일 VOA 전화통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다소 개선될 경우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중 관계가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될 것 같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독려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론 큰 협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더 많은 유연성과 운신의 폭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조언에 어느 정도까지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겠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왕 부장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및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 계획을 갖고 사흘간의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또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왕 부장이 설리번 보좌관과 만나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미는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중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중 간 이런 움직임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발언도 재조명됩니다. 지난 9일 중국 관영 CCTV 방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9일 베이징을 방문한 미상원 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나는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천 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대통령을 포함해 많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26일 VOA에 왕 부장의 이번 방미는 최근 미중 고위급 관여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논의할 주요 의제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동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 요청과 최근 남중국해, 특히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미국의 경고 강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파악 및 한계 설정,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해 파악을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민감한 군사매 전략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중대 관심사에 어떤 형태로 보답하지 않는 상황에선 미국의 관심사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왕 부장이나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북러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컷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26일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진지한 협력이 있으려면 미중 관계에 상당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흥미로운 질문은 미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거나 안정화될 경우 양국 사이 다뤄져야 할 긴 의제 목록에서 북한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would have to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U.S.-China relationship as a prerequisite.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현 단계에선 미중 양국이 공동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며 양국 사이 현재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6일 VOA에 미중 경쟁 심화로 양국 관계는 심하게 훼손됐고 이를 되돌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중국의 대북협력 가능성을 더욱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미중 양국은 치열한 경쟁을 관리하고 대결 구도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왕 부장의 이번 방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양측이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주요 전략적 파트너와의 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이런 관계를 미국과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그리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서에 반대하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하며 이는 미중 사이 험난하고 경쟁적이며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이 대북 압박 재개에 동의하거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중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북한이 중국의 북동 경계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스나이더 선임 국장은 북한은 중국이 하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자체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take any action based on because China tells North Korea to do it.
하지만 북한은 더 광범위한 전략지정학적 조건에 민감하다며 따라서 중국도 그런 계산의 일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은 26일 VOA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을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없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중국을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의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Beijing does have the kind of leverage that can be used on the North Koreans.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생각보다 북한에 훨씬 더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유의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호주 정상이 회담을 갖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영내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25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영내 안보 현안 중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핵 비확산 및 군축 체제와 그 초석인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에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3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각국의 미사일 발사 규탄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영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호주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비전과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력체 쿼드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과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위협에 대응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호주, 일본 3국 간 군사 및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호주와 일본 간 상호 접근협정 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이는 이미 훈련 협력과 역량 통합을 심화시켜 호주의 사상 첫 일본 야마사쿠라 훈련과 킨 에지 훈련 참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한 3국 협력을 모색할 뜻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협동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전투기로 앞서 호주와 일본은 연합군사훈련 시 무인 전투기의 입국과 관련 무기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활화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또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개발, 안보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성명에서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중국명 런 아이자오에서 필리핀 해군의 일상적인 해상작전을 방해한 것을 지적하며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과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오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지난 20일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 개정을 통해 필리핀 선박 저지와 관련해 필리핀은 불법적으로 해당 암초를 점거했으며 이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 행사를 진행한 것은 프랑스와 한국, 인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로서 미국에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동맹 오커스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일 3국의 첫 한반도 인근 연합 공중훈련은 영내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훈련을 주관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평가했습니다. 향후 3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군이 최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영내 적국들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코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공보국장은 26일 이번 훈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번 공중훈련은 연합전력의 지속적인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하며 미한일 3국 동맹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국제적인 협력은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결의를 반영한다면서 이번 협력은 국방 파트너십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작전은 미국과 일본, 한국은 3국 파트너십이 우리 국민과 지역,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고 밝힌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 노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머 국장은 또 이번 3국 연합 공중훈련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B-52H가 참여한 데 대해서는 정기적 전진 배치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과 같은 공중훈련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동맹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머 국장은 미국은 항행 및 항공비행의 자유와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상업, 분쟁의 평화적 관리 및 해결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은 모든 국가에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중훈련은 미한일 3국 관계의 강점과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코머 국장은 향후 미한일 3국 간 연합 공중훈련이 정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계획되거나 잠재적인 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더욱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자간 공조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공군은 지난 20일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핵무장이 가능한 B-52H 미국 폭격기를 F-15K와 F-16, F-2 전투기 등이 호위하며 편대 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미한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미한의 세 나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국방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일 3국의 첫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B-52의 한반도 전기는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것이라며 적측 지역에 기어드는 전략자산들은 첫 소멸 대상이며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해사청이 북한을 지원하는 선박은 나포되어 처리된다는 제목의 회람 문서에서 북한이 다양한 속임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나마 해사청은 이 회람 문서의 목적은 선박 소유주와 운영자, 선장과 선원들에게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의 식별 정보를 바꾸는 수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국기가 있어야 할 곳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선박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선박의 등록 정보를 위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을 8로 고치는 방식 등으로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 IMO와 원산지 항구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허위로 외국 국기를 개양하는 등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모든 거래 전에 최종 수취인의 신원을 조사하고 화물의 사용 목적과 실질적인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는 것은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지표라며 AIS를 끄는 순간부터 파나마 해사청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나마 해사청은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파나마 공화국은 모든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한다며 유엔 제재를 어긴 모든 선박은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에 따라 북한 제품 수출입과 북한에 대한 화물 운송, 북한 항구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일, 그리고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긴 선박은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세계 어느 항구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한 파나마 소속 빌리언즈 18호 등 8척의 선박을 유엔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요청을 받을 경우 파나마 해사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탈북 난민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영국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폐쇄성 때문에 북송된 탈북 난민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 마리 트레블리언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레블리언 국무상은 우리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직접 중국 당국에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가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 8월 17일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농 루플망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법무부 장관을 지낼 로버트 버클랜드 하원의원과 영국 보수당 대표와 고용연금부 장관을 지낸 이언 덩컨 스미스 하원의원은 17일 제임스 클레벌리 장관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버클랜드 의원은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더 이상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가 600명의 북한 반체제 인사들을 즉각적인 투옥, 고문 또는 처형 위험에 처하는 북한으로 송환한 이후에 외무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도 26일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소식을 알고 있지만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타리크 국무상은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이 지난 17일 서면 질의를 통해 영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의 운명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서 북한 정권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많은 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영국 외교관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베스 알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연례 보고회에서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많은 난민과 탈북민들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e DPRK reopening its borders, many refugees and escapees are facing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또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탈북 난민들이 부당하게 강제 송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살먼 보고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신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탈북민 강제 북송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이달 초 탈북 25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된 김초록 씨 등 강제 북송된 탈북민 구출 방안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추가로 자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과 중국 양국 간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해 주목했다면서 보고서에도 김철옥 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VOA는 1998년 15살에 중국에 팔려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이달 초 탈북한 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 사연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김 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OI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이 체포되거나 강제 송환될 경우 북한 관리들은 체계적으로 박해와 고문,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몸속까지 뒤지는 신체 수색을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다며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 송환되면 낙태를 당하고 이 여성들이 낳은 아기는 종종 살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커비 전 위원장은 줄리 터너 신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줄리 터너 특사의 최우선 과제는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COI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줄리 터너 특사가 건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충분한 식량, 정치적 책임 규명, 북한 안팎의 자유로운 이동, 구금된 많은 이들의 석방 문제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직접 겪은 강제 북송 실태를 폭로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 영화가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과 북한의 체제 변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지난 2002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올해 60살의 허영철 씨의 직업은 영화감독입니다. 나이 40 가까이에 한국에 정착한 그는 우연히 본 영상 촬영과 편집 과정에 호기심을 느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뒤 지난 20년 가까이 촬영기사, 영상 편집기사, 프로듀서 등 다양한 영상 관련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2005년엔 단편 영화 뿌리를 제작해 부산 시네마 영화제에서 창작상을 받았고 원코리어 미디컴 프로덕션을 세워 탈북민 후배들에게 영상 제작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시나리오에서부터 촬영과 감독, 편집, 컴퓨터 그래픽 등 혼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허 감독은 지난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다가 우연히 2천여 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거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고문받고 철창 신세도 졌던 허 감독은 옛날의 악몽이 떠올랐고 시나리오를 수정해 탈북민의 강제 북송 등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무작정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슨 남한의 유명한 감독도 얼른 있지만 듣기만 했지 체험자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직접 북송도 당해봤고요. 무슨 감옥에서 고문 많은 것도 당해봤고요.
탈북민 감독이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북송의 아픔을 겪었던 이름 모를 탈북민들의 응원과 지원이 쇄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은 그대로 살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좀 더 고소하니까 전국에서 탈북자들이 동참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체보다도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탈북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배우, 세트, 소품 제작, 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로 합류한 탈북민이 100여 명, 인권운동가 등으로 활동하다 영화 도토리팀의 팀장으로 지난해 합류한 이동현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의 강제북송과 투옥, 재탈출을 반복했던 이 팀장은 단식투쟁 등을 하며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를 호소했지만 한계를 느껴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제한성을 느꼈어요. 말하자면 우리 인권활동가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목소리를 내는 거나 뭐 정부에 항의하는데 말하자면 부메랑이 돼서 그냥 울림이 돼서 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는 국민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전 세계 그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팀장 등 많은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며 18년간 악착같이 제작비를 모으고 시나리오를 준비한 허 감독의 열정에 감동해 신뢰를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도토리는 2시간 40분 분량의 극영화로 제작 중입니다. 임실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에 정착한 실향민 할머니가 탈북 손녀와 상봉하는 3대에 걸친 굴곡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허 감독은 도토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왜 도토리냐? 이때시도 강점을 수당해가지고 물이 멀게 없어 도토리를 주워 먹었고 6.25 때도 피난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량이 도토리인 거예요. 오늘의 북한이 고난의 행운 때도 농사가 안 되면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도토리고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이 넘어가도 뭐예요? 개밥에 도토리. 개도 배고픈 도토리 안 먹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도토리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내를 치는 식량 대응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인 거예요.
비단 탈북민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 영화인 국제시장처럼 3대에 걸친 인생을 통해 북한인들이 김동완의 시 국경의 밤 이후에도 100여 년째 목숨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를 당사자들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예산 때문에 제작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했던 허 감독과 탈북민들은 북한의 감옥 세트장부터 소품까지 대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북송되고 그 고문 받아봤기 때문에 탈북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북한 감옥 우리 일부러 이제 만들었어요. 실상 최대한 이제 그때 우리 북송돼서 감금당하고 고문당하던 감옥을 그대로 지금 제임에다 집중 만들어놨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허 감독은 또 탈북민들의 연기력에 대해 처음엔 다소 우려했다며 하지만 직접 체포와 강제 북송 고문을 당한 당사자들이어서 기대 이상으로 매우 실감나게 연기에 본인도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허 감독은 또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최근의 북한 내부 상황과 북중 국경 지역을 어렵게 촬영한 영상도 영화를 통해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시작했지만 탈북민들이 간절한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돈과 정성을 모아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예산으로 만드는 영화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팀장도 탈북자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를 봐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자 당사자들이 직접 영혼을 갈아넣어 진정성을 담은 첫 장편 영화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라는 독재 사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거든요. 그 생존자들이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생존자들이 직접 연기를 하고 그 노래까지도 그 출연자들, 그 생존자들이 직접 부르는 그러니까 오로지 탈북민들이 영혼이 담긴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랬거든요.
제작진은 영화 촬영을 80-90%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편집을 거쳐 12월에 한국과 미국 동시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 등 많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후반 작업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제작을 돕고 있는 북한 김일성 만수무강연구소 출신의 김영수 진검다리 공동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26일 VOA에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탈북민들의 열정과 희생만으론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서 탈북민 600명 북송 소식을 듣고 염려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북한 인권은 지금도 한국 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으니까 후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집시일반 지금 조금씩 먹고 한국 분들 중에도 북한 인권을 아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준다 하지만 그게 뭐 정말 영화 하나 찍는다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아, 좀 이제는 조금만 마지막인데 좀 더 좀 이제 좀 힘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렵대요. 탈북자들은 다 어려우니까 제대로 좀 도와준다는 게 최대한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고.
김 대표는 특히 탈북민 배우들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도 독립운동을 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보수도 받지 않은 채 출연했다며 그 심정을 귀하게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봤을 때도 한번 출연한다는 게 얼굴 내보이면 가족이 위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간다는 게 거의 쉽지 않거든요. 그 결심한다는 게. 그래서 더 의의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피해갖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도 지금 가슴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 대표는 한국통일부 등에서 약간의 제작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탈북민 북송 위기가 드물게 국제 관심을 받는 지금 영화가 완성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감독은 미국의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인권재단 임원진이 최근 촬영장을 방문해 격려했다며 상황이 녹록진 않지만 혼자서라도 끝까지 영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행을 계속 고발해서 이슈화시켜서 이것을 좀 나중에 브레이크 못 걸리겠죠. 그러나 아무도 답변하고 아무도 막아놨으면 영원히 못 막아요.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58년 10월 27일 후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될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 뉴욕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루즈벨트는 이어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23살 때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미국의 정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1896년 해군 차관보로 활동한 루즈벨트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을 조직해 쿠바에 출정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루즈벨트는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고 이어 미국 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1901년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한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서거하자 루즈벨트는 그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시 진보 개혁주의를 내걸고 트러스트 규제와 철도 통제, 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해 힘썼을 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등 강한 외교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일 전쟁을 중재하고 모로코 문제 해결에 힘쓴 공로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811년 10월 27일 가정용 재봉틀을 개발한 미국의 발명가 아이작 메릿 싱어가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납니다. 12살에 집을 나가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로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기계 제작에 관심을 돌렸고 1850년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의 재봉틀 싱어 미싱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1920년대 한국에서 일본식 발음으로 머신을 미싱으로 발음하며 싱어 미싱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작 메릿 싱어가 세계 최초로 재봉틀을 발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시 여러 종류의 재봉틀을 만든 발명가 가운데 사용처를 가정용으로 해서 싱어 재봉틀이라는 역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훗날 먼저 재봉틀 특허를 따낸 엘리아스 하우에게 소송을 당해 로열티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작 메릿 싱어는 186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재봉틀 회사를 만들었고 또한 할부 판매를 시작한 세계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1890년도에는 전 세계 가정용 재봉틀의 90%를 싱어 회사가 만들어냈습니다.
비오의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